SBS Radio.
Every 4 years,
the biggest sporting feast in human history.
We all speak football.
Right now, it feels like it's been worth the wait. Oh,
what a goal!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특집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이 매일 저녁 함께합니다.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특집.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오늘도 축구 전문 패널 이정수 씨 그리고 이승민 씨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18 러시아 월드컵 이제 16강전이 모두 마쳐졌고요. 잠시 휴식을 갖고 이번 주말 이제 또 8강전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휴식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선수들 입장에서 아마 전혀 실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월드컵 특집 방송에서는 지난 20여일간의 월드컵 기록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집 방송 중에 또 특집 방송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그리고 16강전을 거치면서 흥미로운 기록들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정수 씨가 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제 주위에서 축구 오랜만에 봤는데 이번 월드컵 참 재밌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예, 이 기록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축구에서 가장 재미없는 경기가 바로 골이 터지지 않는 경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개막전 러시아의 5-0 골 폭풍으로 시작한 이번 월드컵이 무려 37경기 연속 한 골 이상 터지는, 즉 0-0 무득점 없는 경기가 계속되면서
그랬었죠.
예, 64년 만에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64년 만이군요.
네, 이전 기록이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었는데요.
네.
당시 현재 월드컵의 절반이 16개 국가만 참가했었는데
네.
개막전부터 결승전까지 26경기 모두 골이 터지긴 했었는데
네.
네, 경기 수가 적은 관계로
네,
이번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요.
네.
16강을 확정 지은 프랑스와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하던 그 덴마크, 이
네.
서로 힘 빼지 않는 경기를 해서 이번 대회 첫 0-0 졸전을 펼쳤었는데 네, 또 그 후에 모든 경기에서 득점포가 다시 가동되면서 이번 대회 골 잔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지난 대회들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있는데 바로 페널티킥 개수입니다. 조별리그에서만 총 24개의 페널티킥 횟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지난 5번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대회 전체에서 평균 약 16번의 페널티킥이 나온 거에 비하면은
네.
정말 많이 나온 수치고요.
그렇네요.
네, 반면에 이 레드카드 퇴장 횟수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단 4장밖에 안 나왔고요.
네.
개막 후 15경기 만의 첫 퇴장이 나왔는데 이건 또 32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러한 수치들은 아무래도 VAR의 큰 영향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심판들의 보는 눈이 많아졌으니 이 선수들이 무리하고 거친 파울을 이제 자제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놓쳤던 파울 장면까지 끝까지 추적하면서
네.
페널티 킥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 과연 이 모든 팀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판정 기회를 주느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책골도 많은 대회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네.
무려 9골로 이전 최다인 6골을 넘어섰고요.
아, 그렇군요.
예, 흥미로운 건 모든 조에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각 조마다
네.
자책골 1개 이상씩 터져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더욱 강한 압박 수비를 하는 팀들이 늘어나면서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응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정말
속 터지죠.
네, 속이 터지는
그렇습니다. 이 한편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1위 기록으로 조별리그를 마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네, 지난 이 독일과 2-0 경기를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방송에서도 승리의 원동력으로 뽑았던 팀이 한 경기 총 활동량
그렇죠.
이 밤 올림해서 이제는 118km로 기록이 되더라고요.
아, 네.
예, 러시아와 사우디전에 러시아와 함께 조별리그 공동 1위로 한 경기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투지였다. 네, 그렇게 제가 네. 좀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번 월드컵 정말 좀 흥미롭고 재미난 경기였는데요. 이번 월드컵의 이변들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또 역시나 아주 많은 이변들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이변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승민 씨.
네, 일단 이번 월드컵에서는 예상과 이변이 공존하는 대회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8강 진출팀 중에서 6팀이 유럽, 2팀이 남미라는 점에서 뭐 기존에 예상했던 정도로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뭐 조별 리그부터 따져보면 A조에서 C조까지는 뭐 무난하게 16강에 진출할 만한 팀들이 진출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D조에서 일단 모두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아이슬란드와 아르헨티나의 대결에서 네. 아이슬란드가 경기를 1대1로 무승부를 끌어가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전방 압박과 조직력으로 메시에만 의존하는 아르헨티나를 뭐 무력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이 조에서는 크로아티아가 또 아르헨티나를 3대0으로 잡으면서 네. 이변 아닌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네.
사실 크로아티아는 다소 좀 과소평가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모드리치와 라키티치라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들이 활약하면서
네.
또 이제 감독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잘 준비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결과를 일궈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속했던 F조. 뭐 다 끝나고 나니까 진짜 죽음의 조였죠.
그렇죠.
예, 멕시코가 처음 경기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잡았던 경기에서도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전방 압박과 조직력을 내세웠는데요.
네네.
그 후에 이제 스웨덴도 멕시코를 3대0으로 잡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독일을 2대0으로 잡으면서
네.
연속되는 이변을 일으켰고
네.
결국에는 세계 1위 팀인 독일이 최하위로 떨어지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전 대회 우승팀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징크스의 하나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한국 팀 엄청난 이변을 일으킨 건 뭐 분명한 사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G조에서는 콜롬비아가 일본한테 1대1로 패하면서 이변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콜롬비아의 장현수 카를로스 산체스 선수가 조기 퇴장 당한 것이 좀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은 이 경기 이후에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한 것이 좀 컸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6강에 올라가서는요. 러시아가 아주 개막전부터 보여줬던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스페인과 1대1 무승부 후에 승부차기까지 가서
네.
그다음에 이겨서 8강에 진출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모습부터 시작해서 또 멕시코는 브라질한테 0대2로 패하면서
그렇습니다.
멕시코의 징크스 16강 이상을 넘지 못하는 징크스를
네.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는 반대로 콜롬비아를 승부차기 끝에 이기면서
그렇죠.
이전까지 메이저 대회 7번의 승부차기에서
네.
단 한 번은 빼놓고 모두 떨어지는 그런 징크스를
네.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주를 풀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요.
네, 거의 저주 수준이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번 그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끈 감독이 사우스게이츠 감독이 유로 1996 준결승 당시에 이제 독일과의 승부차기에서 승부차기를 실패한 장본인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주 더 뜻깊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경기인 8강 경기에서 스웨덴을 만나는데 사실 스웨덴과 잉글랜드는 항상 이제 팽팽한 경기를 펼쳐왔습니다.
그렇죠.
잉글랜드가 8승 그리고 스웨덴이 7승
네.
그리고 무승부가 9번에 이르는 굉장한 경기였거든요.
네.
번번이 이제 중요한 골목마다 스웨덴이 잉글랜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네.
이 경기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상해보는 것도 좋은 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공은 둥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역시 축구는 그리고 월드컵은 이변이 속출하기 때문에 더 흥미롭고 또 재미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 월드컵 제가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드컵과 경제학. 너무 거창한 표현일까요? 네, 이정수 씨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시면서 경기장을 둘러싼 광고판에 중국어가 많이 눈에 띄었을 텐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중국은 출전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중국 기업이 많느냐? 바로 이 어마어마한 스폰서로 얻어지는 광고 효과 때문입니다.
네.
피파는 3개의 등급으로 스폰서십을 나누는데요.
네.
최상위 등급인 피파 공식 파트너는 뭐 코카콜라나 한국의 현대기아차 등 총
네.
7기업이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최초로 중국 부동산 기업인 완다그룹이 함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공식 파트너가 되면 월드컵 명칭, 로고, 마스코트 사용권, 펜스 사용권 등이 주어지고요.
네.
이 월드컵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등 그 피파 주간 대회의 상업 이용권을 모두 가질 수 있어서 스포츠 마케팅으로는 톡톡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네.
후원 비용은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연간 약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중국의 부동산 기업인지는 몰랐네요. 중국 기업인 건 알았는데 그랬었군요.
네, 아무래도 네. 이 내수 시장을 노리고 한 광고 마케팅 같은데요. 네. 그 외에 2등급, 3등급까지 합하면은 총 7개의 중국 기업이 이번 월드컵을 후원하고 있어서요.
7개나 되나요?
네, 그래서 네. 광고판에 자주 노출이 되는 것 같고요. 네. 7개 기업의 광고액이 약 9,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네.
그 지난 브라질 월드컵의 경우 결승전 생중계 시청자가 약 8억 명이었는데 네. 결승 전에서만 광고 노출 효과가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2026년 월드컵부터는 현재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출전국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만큼 그 중국의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네.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이 또 제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큰 대회에서는 상금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런 기업들의 후원과 천문학적인 TV 중계권료로 바탕으로 대회 총 상금도 매번 치솟고 있습니다.
네.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은 총 상금이 무려 7억 9,100만 달러로
아,
하나로는 약 8,500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월드컵 본선 진출한 32개국은 기본 상금으로 86억 원을 받고
네.
거기에다 준비금 명목으로 16억을 추가로 받습니다.
네.
그리고 16강 진출 시 129억 원, 8강 진출 시 172억 원을 더 추가로 받는 등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금이 올라가는데요.
네.
우승 상금은 409억 원입니다. 지난 아, 브라질 월드컵보다 32억 원이 인상되었다 하고요.
네.
피파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약 2조 9천억 원을 지출하고도 2조 2,500억 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네.
스포츠가 너무 상업성에만 치우친다고 비판의 목소리도 많지만요.
네.
이런 또 큰 규모의 대회를 치르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TV 중계권료를 많이 내고 있어서
네.
조별리그 같은 경우에 고국에서 경기 보기 좋은 시간으로 시간이 편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팬들로서는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또 그 많은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복지 등 다른 곳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건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런 숨은 이야기들 월드컵에 놓여 있었군요. 자, 그럼 다시 저희가 좀 월드컵 이 경기적인 측면으로 돌아갔으면 하는데요. 이승민 씨, 제가 화요일 날도 제가 좀 이야기하긴 네. 했었는데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이 세계 축구의 트렌드 좀 어떤 면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나요?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벨기에 일본전에 나온 모습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변들이 나온 이제 이유기도 한데요.
네네.
이번 축구의 대세는 아무래도 전방 압박과 수비형 축구
네.
그리고 활동량으로 이를 메꾸는 이런 모습이 트렌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점유율 축구가 후퇴하게 됐는데요.
그렇군요.
점유율 축구의 대표적인 주자인 스페인이
네.
앞서 말씀드린 활동량과 수비형 축구를 앞세운 러시아에게 팽팽하게 밀려서 떨어진 것만 봐도
네.
이제 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네요. 한국만 해도 뭐 활동량이 가장 뛰어났을 때
그렇죠.
독일까지 이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역습과 이제 역습에 이은 측면 돌파인 크로스가 아무래도
네.
대세를 타고 있는데
네.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멕시코, 미국, 캐나다 월드컵부터는 이제
네.
48개 팀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3개 팀 16조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음 32강 토너먼트를 진출하려면
네.
두 경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수비를 하면서 최대한 실점을 안 하고 승점을 안 해주는 팀이 다음 라운드에 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한 선수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는 팀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호날두에 의지하는 포르투갈,
그렇죠.
메시에 의존하는 아르헨티나,
네.
그 에릭센에 의존하는 덴마크 같은 팀들이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사실 이거는 월드컵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클럽 축구는 이제 조직력을 다듬어서 이런 세밀한 축구를 통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식스백을 세우더라도 6명의 수비수가 붙더라도 그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클럽들은 그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잘하는 선수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클럽 축구에서는 지금 계속 연승, 대승, 리그 연속 우승 기록들이 깨지고 있는 중인데
네.
반대로 월드컵에서는 무승 기록들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수비 축구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시청자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FIFA의 한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저희 이제 월드컵 8강전 또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호주공영방송 SBS가 옵터스와 함께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남은 정경기를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8강과 4강 또 3, 4위전 결승전 등 남은 정경기 저희 SBS를 통해서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와 남은 러시아 월드컵 게임들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씨 그리고 이승민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ell us what you think. Rate this podcast on iTunes. It helps other people to find us.